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시기에 현실적 문제를 만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현실적 문제가 뭐였냐면 지도자의 부재였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거죠. 정말 똑부러지는 지도자가 없는 거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정말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야기해요. 물론 당시에 자천타천으로 인해서 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로 지도자가 되겠다. 야단이죠. 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귀환하게 되고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내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문제는 오히려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배신과 속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야기합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기승을 부리던 시대, 또 소위 악한 목자, 나쁜 목자들이 활보하는 시대, 백성들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주는 시대, 올바른 꿈과 비전이 아닌 허망된 것으로 인해서 망가뜨리는 시대,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3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얘기해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저는 이것이 제일 두려워요. 내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내 연약함으로, 내 부족함으로, 때로는 내 무지함으로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께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혹 실력 없는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 부흥을 가로막지 않고 있는가? 뭐 이런 거. 그런 마음이 들수록 저는 더 엎드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돼요.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하나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실력으로, 경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실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경험으로 안. 말재주, 웬만한 사람하고 말재주 안 밀립니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결국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메시지를 외치게 하죠. 외치게 해요. 그 외침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딱 정리하면 그렇게 지도자의 부재의 상태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외치게 하시는데 그 외침은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10장의 스가랴 10장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지도자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분들도 어느 순간에 다 망가져 있고요. 또 한 세대를 주도하던 목사님들도 목회 말년에는 완전히 변질되어서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할 일들이 정말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생각되기를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아무리 실력 있어도 인간은 어쩔 수 없다. 결론은 그거예요. 언제나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10장의 초점이고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목자가 없는 양떼의 모습 어떨까요? 아주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써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자,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목자 없는 그 양들과 같이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지치고 기진한 상태에 있는 모습들로 있었지요. 여러분, 양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양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방향 감각이 없답니다. 소나 말이나 뭐 돼지, 뭐 닭, 뭐 염소 이런 것들은요. 저녁 때쯤 되면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 집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아는지 다 밖에 다니고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고 저녁 때쯤 되면 이것들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런데 양은 자기 집을 찾지 못한답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못 찾으니까 막 방황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양은 더럽다는 거죠. 털로 부시부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온갖 오물들 다 묻히고 다니죠. 가시덤불 묻히고 다니죠. 막 더러운 뭐 이런 거 다 묻히고 다니죠. 그러니까 양은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더러운 거죠. 더러워요. 예. 그 다음에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어떤 뭐 날카로운 발톱이라든가 뭐 예리한 뭐 이빨이라든가 뭐 이런 뭐 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한없이 약하고 약한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특성을 얘기할 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사야 53장 6절 전반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미로를 헤매는 인생이 인간이랍니다. 미로를 헤매는 인생, 그 이 미로를 헤매는 인생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받지요. 타락의 유혹을 받지요. 너무 쉽게 죄의 유혹을 받아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예, 쉽게 더러워져요. 그것들에 힘없이 저항도 못하고 너무 쉽게 더러워지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다고 큰 소리 쳐도, 실력 있다고 큰 소리 쳐도 한계, 한없이 한계를 느끼는 것이 또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힘도 못 펴요. 예? 기죽지요, 기죽어. 예?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자랑을 해도 그래도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그 꼬박 죽는 거죠. 예?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한없이 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양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 목자를 세워놓고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가짜는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해요. 가짜는 그래요. 가짜는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대용품으로 이 가짜를 선용해요. 가짜를 찾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심성의 가장 깊은 것까지 꿰뚫어보는 심리학적으로 통찰력을 가진 한 학자가 있습니다. 소설가가 있습니다. 특히 영혼의 어두운 부분을 잘 이렇게 살펴서 소설의 글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용품 신을 찾는다. 이게 신을 갖는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용품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용품을 찾는대요. 대용품 신을 찾는대요. 그래서 우상을 찾게 되고 점집을 찾게 되고 무당을 찾게 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아요. 목자가 없이 유리방황하는 인간들이 가짜 신을 구하잖아요. 가짜 신. 보이지 않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훨씬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절 전반절을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드라빔이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들? 드라빔이 성경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오죠 드라빔? 야곱이요. 야곱 이야기 나올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주하잖아요. 그래서 지내다가 이제는 때가 돼서 이제 아내 라헬과 함께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내 라헬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드라빔은 어떤 거냐면 사람의 모양의 형상을 가진 가족 안에 있는 그 신이에요. 가족을 지키는 뭐 수호신과 같은 것을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참 재미나게도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도 이 드라빔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정말 이렇게 타락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대략 짐작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일이 나올 때 몰래 훔치고 나왔다는 건 참 재미난 이야기예요. 왜 훔쳤을까요? 왜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해 가십니까? 왜 훔쳤을까요?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라도 가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요거라도 내가 품고 있으면 이 드라빔이라도 품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완전히 놓아버리기는 뭐하고 그래서 요거라도 있으면 좀 마음이 위로가 되고 마음이 뭐 힘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얘기하죠. 드라빔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가짜니까. 가짜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빔과 같은 우상을 추구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대용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용품이 있으면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안정감을 갖게 하고 그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드라빔을 찾는 거예요. 예. 또요. 오늘 2절 중간에 보면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이게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복술자. 예. 복술자.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 굿과 미신적인 행위로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 복술자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복술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잖아요. 내가 듣기를 원하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뭘 말해주면 좋아하는지 다 알죠.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나요? 이 무당들도 점집 하는 사람들도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예? 이들은 프로 아닙니까? 그러면 고객이 찾아올 때 뭐라고 얘기하면 고객이 좋아할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돈 많이 바치고 갈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머리 뒤밀고 가서 점치고 그러지요. 예. 요즘은 그런 사람 없을까요? 놀라운 것은 1월 달에 신문을 제가 봤어요. 예, 2019년 1월에 신문을 봤는데요. 그 신문에 신년 기획으로 새해 무속신앙 찾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제가 놀라워서 글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제목이 더 재밌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붙여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신년 운세 보러 점집 가셨나요? 이게 제목이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신년 운세 보러 점집 가셨나요? 통계적으로 기독교인 10명 중에 3명이 바로 무속인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참 재밌어요. 그 내용에, 그 기사의 내용에 그 실제 점집을 운영하시는 그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실어놨어요. 남양주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씨는 신수를 보기 위해 연초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온다. 일반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와, 요 정도만 돼도 그래도 괜찮아요. 예, 아, 그래도 이분은 굉장히 좀 요염한 분인가 봐요. 예, 기독교인을 알아본대요. 또 부산 해운대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B씨는 모태신앙으로 세례까지 받은 무당이라며 기독교인들이 오면 다른 것을 느끼게 된다. 찾아온 사람 중에는 목사고시 합격 여부를 물어온 경우도 있다. 우리 홍동훈 전사님 부모님이 조심해야 돼요. 홍동훈 전사님 부모님도 아마 목사고시 합격할 건지 안 할 건지 점집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 참 재밌어요. 이 부산 해운대 점집이요. 여러분도 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한 분이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무속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오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처럼 숨기면서 찾아온다. 죄를 짓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올라가면 신은 모두 갔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찾아와 점을 보라고 말한다. 그게 참 너무 재밌죠. 이게 아주 오래된 신문이 아니라 최근에, 예, 최근 1월 달에, 2019년 1월 달에 나왔던 신문의 기사입니다. 너무도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년이 되면 점집에 찾아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내가 목사고시에 합격할 거냐 말 거냐 이것까지 묻는다는 참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신문 기사예요. 오늘 1절 전반절에 보세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왜 하셨는가. 여러분 꼭 필요할 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즉 우상에게 구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하게 헛된 우상에게 위로를 전혀 주지 못하는 가짜 신에게 위로를 구하지 말고 그것에게 구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비를 주시는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봄비가 올 때에 이렇게요. 봄비가 올 때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봄비는 늦은 비예요. 겨울비가 이른 비입니다. 겨울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고요. 그리고 봄비는 추수할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봄비입니다. 우리랑 달라요.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지형적인 기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랑 반대죠. 우리랑 반대. 그래서 어쨌든 봄비가 올 때에 굳이 이 단어를 왜 썼느냐 이 표현을 왜 썼느냐 봄비가 올 때에라는 얘기는 뭐냐면 늦은 비가 올 때에라는 얘기예요. 늦게라도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라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은 비를 몰고 오시는 분이에요.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는 풍성하신 분이셔요. 분명하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게 구했어요? 드라빔에게, 복술자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3절 전반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팔아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목자의 책임. 당시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어야 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참 책임감을 느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난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듣기 좋은 얘기만. 그럼 가짜 목사죠. 가짜 목사예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혹시 불편해도, 들어도 조금 불편해도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저도 역시 선포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얘기해요. 영적 지도자가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도들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면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목자를 약속하십니다. 4절 보세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어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서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말뚝도 모퉁이 돌도 싸우는 활도 권세 잡은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즉 하나님의 지도자를 다시 세워주겠다 이게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상징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상징적으로 먼저 모퉁이 돌을 얘기하죠.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건축의 기초입니다. 건축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는 분이다. 두 번째 말뚝이 얘기하죠. 말뚝.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도 우리를 견고하게 완전히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에 휘날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의 목자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싸우는 활 얘기하죠. 싸우는 활. 병사에게 있어서 활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전투할 수 없는 거죠. 병사에게 있어서, 군인에게 있어서 이 활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무기예요. 무기.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가, 피해가 무기예요. 우리의 무기. 아멘입니다. 활이 있는 것처럼 무기가 되어주시겠다. 무기. 그 다음에 마지막 권세 잡은 자에게. 이 권세 잡은 자는 뭐예요? 막강한 힘을 가진 자예요.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자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면 말짱꽝이에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면 말짱꽝이에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바로 권세 잡은 자는 바로 그 힘이 있어야 활도 당길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활도 당겨서 멀리 목표물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권세 잡은 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목자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임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영적 지도자, 목자 되시는 그분은 바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5절 중간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 부끄럽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양의 특성 세 가지 있었습니다. 방향감각이 없다. 쉽게 더러워진다. 그 마지막 뭐였어요? 마지막 뭐였어요? 약하다. 한없이 약하다. 그 약한 존재, 그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먼저 방향감각이 없다라고 할 때, 만약에 그런데 목자가 함께하면 방향감각이 없어요? 목자가 인도하는데요. 목자가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데요. 두렵지 않죠. 걱정하지 않죠. 또 쉽게 더러워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자가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겨주잖아요. 깨끗하게 씻겨주잖아요. 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 죄가 있습니까? 더럽습니까? 쉽게 쉽게 유혹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 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다 씻겨지는 거 아닙니까? 다 씻겨져요. 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자가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다 보호하시니까, 지키시니까. 예?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죠? 구원하신다. 이게 구원하신다. 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기 같이 하리라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얘기합니다. 아멘입니다. 과거에 어려움 당했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당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주겠다예요. 힘들지 않았던 사람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하시겠다.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위험에 처할 때, 구덩이에 던져질 때,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서게 하겠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복하신다. 이게 회복하신다. 7절 말씀해 보세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진짜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겉으로 막 웃는 거 가짜일 수 있어요. 예,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잘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잘해요. 예, 목사님들이 속은 타타가 들어가 있는데 겉으로 막 웃어요. 교인들 보고 막 웃죠. 근데 속은 다 그냥 탔죠. 지금 다 상하고 막 다 상해 있고. 예, 목사님들이 잘해요. 그런 거. 이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즐거움을 약속하세요. 약속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진짜 즐거움. 예? 가짜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이란 말이죠. 8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얘기해요. 할렐루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뭘 약속합니까? 회복을 얘기하는 회복.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것이 회복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흩어졌던 자들이 살아서 자녀들과 함께 돌아와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던 그 사람들이 다시 자녀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회복이죠. 회복. 하나님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예?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것이 문제지 목자만 제대로 만나면 이런 은혜들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목자를 만나면 가짜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를 만나면 이런 은혜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흩어져서 유리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유리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유리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본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자녀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리방황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목자는 누군지 헤매이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함께 와서 함께 새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리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게요. 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다 헤매이면서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정말 그 찢기고 상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니까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을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 얼만큼 거할 곳이 부족할 만큼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게 할 만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정교회도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붙들면,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면 이 복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갔던 성도들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다 나갔던 성도들 다시 돌아오고 막 소문이 부산 지역에 뿐만 아니라 막 경남 지역 다 막 소문이 나서 다 양정교회 막 찾아오고 돌아오고, 그래서 막 자리가 부족해서 막 3부, 5부 막 10분 안 돼요. 제가 지치니까. 제가 지쳐서 안 되고 한 4부까지는 감당할 것 같아요. 4부.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서. 4부 정도. 예.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아멘. 자, 11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우리 삶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삶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아주 풍전등화와 같이 막 위험하잖아요. 언제 불이 꺼질지 언제 물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늘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정말 나일이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듯이 뭔가가 필요한 것 같고 뭔가가 좀 안정된 것이 조금 있어야 좀 마음 놓고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잖아요. 그런 위험한 때에,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다 물결을 확 쳐가지고 어떻게 하겠대요?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와, 여러분 나일강 가보셨습니까? 저는 나일강 가봤습니다. 예. 나일강, 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나일강이 대단한 바다 같아요. 막 바다 같아요. 나일강 주변에는 정말 멋있는 빌딩들이 막 서 있어요. 빌딩들이. 이쪽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살고 저쪽에는 막 빌딩들이 즐비하게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다.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다. 애굽의 규가 없어지겠다. 하나님이 그냥 다 치면 더 이상 장애물이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괴롭혔던 모든 것들, 고난의 그러한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는 것 듯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했던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고통과 어둠 속에 빠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커다란 실패로 인해서 눈물에 막 마르지 못하고 계속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는 사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지라도, 그러한 때일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이 복, 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완벽하게,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약속하죠. 여기서 하나를 더 해요. 견고케 하신다. 견고케 하신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회복을 넘어 훨씬 더 아름다운 견고함으로 약속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회복은요, 여러분 회복은 오늘 내가 회복되더라도, 내가 병에서 회복되더라도 내일 또 아플 수 있죠. 그 문제가 해결돼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내일 또 그 문제 만날 수 있죠. 내일 또 그 어려움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견고케 하신다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회복을 넘어서는 거예요. 회복을 넘어서서 더 아름다운 견고함으로 이끄는 복, 그것이 견고함이에요. 견고함.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서 더 아름다운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죠. 그렇게 되려면,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얘기합니다. 우리의 견고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 예?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라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훨씬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면 할수록,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훨씬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주님께 맞출수록,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바라볼수록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느냐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느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10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가를 총 12번을 외칩니다. 내가. 내가,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리라. 내가 해주리라. 내가 얘기합니다. 상당히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완전한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겠다. 그래서 로이 스미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 벌써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으며, 우리가 추위를 느끼기 전에 이미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석유와 석탄과 가스를 저장해 두셨으며, 우리가 배고프리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시기도 전에 흙을 비옥하게 만드셨으며 생명 있는 씨앗을 주셨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 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한곡 하겠습니다.